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 지금 읽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번 주간에 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미 뭐 잘 알고 있고 들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또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장면이, 이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읽게 하거나 아니면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간단하죠. 경배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동방박사들 기준으로 하면 그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할 거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로부터 경배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뭐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뭐 제사라는 형식으로 혹은 뭐 십일조라는 형식으로 혹은 다른 예물의 형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떠하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어찌 보면 처음 온 세상이 창조된 것보다 더 놀랍도록 아름다운 세상이 주어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 이 간단한 사건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께 경배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참교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가 보면 딱 한 가지만 준비하셨는데 그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분, 예배받으시는 분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참 수많은 은혜들을 시시때때로 또 각양각색의 장소들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은혜들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또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읽으면서 다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때 있었으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을 텐데, 예배를 드렸을 텐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아기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오고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에게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니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배 안 드리러 나온 분들이 잘 못 듣잖아요. 그게 늘 안타까운 점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귀한 은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귀한 안식, 기쁨, 평안을 우리가 은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방박사들이 예배자들이 된 거죠. 어찌 보면 불행하게도, 어찌 보면 또 좀 다행스럽게도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몇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박사들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학위를 받은 그런 박사를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딱 한 가지인데 그건 이들이 이방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에 대한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성전을 누린 적도 없고 제사장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진 적도 없었고 메시아를 소망한 적도 없었고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오셔도 특별히 은혜를 받을 건덕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예배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예배자가 되었는가 했을 때에 딱 한 사람만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만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건데 성경을 조금만 더 폭넓게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주님을 찾아와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하필이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 그것도 기왕이면 예루살렘에서 양치던 수도에서 큰 성읍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아니라 저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도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라 양이나 치고 있던, 그나마도 밤중에 들판에 나가서 험한 곳에서 노동하며 밥벌이하고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셨을까? 거긴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누가 이 경배자가 되었는지를 볼 때에 이게 사실 이런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 예배자가 되었다, 가난하고 천한 그런 목자들이 예배자가 되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참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필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구약이라고 하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왜 이런 이방인 나부랭이들을 불러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은 아주 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주셨는가?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거쳐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시느냐?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을 갖고 있던 사람들, 대지상들에게도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알려줘요. 여러분 시점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나중에 알려준 게 아닙니다. 먼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상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만약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면, 메시아를 향한 열망이 있었다면 어쩌면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주님을 찾아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뭐 그들은 주님을 찾아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대체 예배자로 선택하셨는가? 동방박사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를 통해 계시하시고 예언을 하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다. 그의 백성이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왕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왕을 찾아가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태어나서 경배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을 찾아오고 경배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방인들의 왕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구절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지만 제일 합당한 하나의 설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갖고 있고 대단하고 잘나고 참 비싼 집에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랜 전통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에 어떤 방법을 거쳤는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하셨는가? 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별들을 보고 오게 하신 거예요. 별들을 보고 오게 하셨다는 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구약이나 율법이나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구약을 몰라요. 율법을 모릅니다. 율법이 어떻게 예언했는지도 모릅니다. 앞부분을 놓고 보면 요셉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세요. 네가 정혼하고 있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계시를 줍니다.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어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구약을 읽다가 율법을 읽다가 그러다가 아, 메시아가 태어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내 약혼녀가 임신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천사도 이 요셉에게 가르쳐줄 때에 구약에 보면 1번, 2번, 3번, 50번, 100번, 200번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네 약혼녀가 임신한 그 아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를 주었다고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메시아에 대해서 깨달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 깨달을 때에도 구약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도 구약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약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계시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요셉과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거나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사건을 전개될 때 과정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을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예루살렘은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최대치를 알려주었죠. 그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답니다. 그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가는데 효용되는 게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용하셨는가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특별한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중에 그 역사를 놓고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구약을 읽고 믿었을까요? 천만에요. 구약을 읽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그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믿은 게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너희가 갖고 있던 율법이 이렇게 예언했다 그런 말들을 사용하곤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예언하셨어. 이게 그런 구절이구나. 이 메시아가 오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약을 펴놓고 지금 읽으면서 이 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게 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저 7살 때 동네 형이랑 딱지치기를 하다가 딱지를 다 잃어서 동네 형이 교회를 가면 딱지를 준다고 해서 딱지를 따라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하나님께서 딱지를 사용하셨지 구약 율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주었지 율법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구약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셔 이렇게 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실 때 이방인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동방 박사들에게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와 참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찾아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정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미 베푸셨던 구약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받고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또 한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큰 먼 길을 찾아와서 돌아갈 때 비밀스럽게 조용히 돌아갔잖아요. 은밀하게 돌아갔잖아요. 그럼 돌아갈 때 손에다가 뭔가를 쥐고 갔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올 때는 보배합에다가 황금, 유황, 보략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돌아갈 때는 주님께서 무슨 야, 네가 보배합을 이렇게 갖고 왔으니 내가 너에게 쌀가마니 한 거도 다 금괴를 넣어주마 이래가지고 뭔가를 챙겨갔나요? 챙겨간 게 없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동방사들이 돌아가서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누렸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신분도 상승하고 성공하고 부경을 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을 처음으로 경배하는 사람들,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학식 있는 사람이 되거나 신분이 높아지거나 권력을 잡거나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건 본질이 아니고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 동방박사를 만나면 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셔서 당신들을 떼부자로 만들어주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당신들이 동방박사셨습니까? 당신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분들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참 귀하게 여길 것이고 또 감사한 마음을 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왜 우리를 향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면 왜 우리를 존중할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기왕이면 풍요롭고 기왕이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것들 다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주님께서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늘 기억합시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것임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먼 곳에 흩어져 살던 복음과 율법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 불과했으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언제나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이 예배자가 되어진 것을 통하여 다른 필요한 모든 은혜들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